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 등 약 30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를 성명에서 재무부는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기업들이 상당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왔다면서 미국은 오늘 약 300개의 대상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날 제재는 중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연합, 슬로바키아 소재 약 60곳을 포함해 200곳가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제재 회피 우회를 했거나 러시아의 화학 생물 무기, 방산 기반과 관련 있는 80개 넘는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 측은 미국의 불법적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가 어제 만나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파리에서 아탈 총리가 1월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가진 총리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합의된 5개년 로드맵을 통해 안보, 경제 등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총리는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탄력적이고 강력하며 투명한 광물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우크라이나와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긴장된 국제정세 속에서 프랑스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일본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아탈 총리는 일본 만화 드래곤볼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가 최근 별세한 것에 애도를 표하면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도리야마의 작품에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5.25에서 5.50%로 또 동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이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은 보장되지 않고 이를 위해 옆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 역시 불확실하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현재의 금리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경제활동에 충분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진정될 것이란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에 대한 확신은 기존보다 낮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상승 관련 지표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지난달 연 2.7%로 전월보다 가속화됐으며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이날 결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예루살렘에서 가진 네타냐후 총리와의 면담에서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반복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계획 없이는 라파에서의 주요 군사작전을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지속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라파 군사작전이 필요 없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관리들과 진행 중인 대화의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라파에 있는 하마스의 5개 대대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4개 대대를 제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블링컨 장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억류 인질 협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휴전을 거부하는 것은 하마스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50개국이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이 강화되는데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우주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우주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50개국이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 대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이 1일로 종료된 가운데 미한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이를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등 50개국은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As of today,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has officially disbanded.
공동성명은 오늘로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식적으로 해산한다면서 지난 15년간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제공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의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온 패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의 해체는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의 경제 및 군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활동을 저해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구속력 있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위협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 같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elimination of the panel undermined the work of the council under Chapter 7 and made it harder for UN.
공동성명을 또한 안보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와 패널의 임기 만료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looking at a number of possibilities and I'm working very, very closely with Japan and Korea. To propose ideas for the rest of
또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기구 설립 시기에 대한 질문은 즉답을 피한 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에 표결을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체됐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해마다 두 차례 대북 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협력 심화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북한과 러시아 등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처 차원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전날 의회 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에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한 말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심의를 위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유대 강화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푸틴과의 제휴로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럽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과 협력해 이들을 계속 억제하고 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해서 증진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많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ertainly concerned about the deepening relationship that the DPRK and Russia have that together with Iran that is fueling Russia.
싱 부대변인은 또 우리가 영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러시아와 북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course, you've seen us strengthen our own relationships with the ROC within the region. We continue to arm Ukraine with the weapons it needs on the battlefield.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고용했다는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에 관한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란과 함께 러시아를 지원하는 하나의 국가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와 파트너는 50개국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at. I haven't seen any reports on that. But that being said, we certainly know that the DPRK is willing to support Russia in its fight against Ukraine.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보지만 미국은 항상 우크라이나와 함께 당당하게 우뚝 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방부가 명예 훈장을 수훈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의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국전 참전 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육군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에 용감하게 참전한 170만 미국인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VOA에 국방부는 퍼켓 주니어 대령의 별세에 깊은 슬픔에 잠겼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난 71년간 그의 뒤를 이어 복무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 이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은 퍼켓 주니어 대령과 그의 동료 장병들의 봉사와 공헌 덕분에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국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8일 별세한 퍼켓 주니어 대령은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는 지난달 29일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 중앙홀인 로툰다에 안치돼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다른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전현직 대통령 등에게만 제공되는 최고의 예우가 이뤄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날 추모사에서 퍼켓 주니어 대령을 비롯한 모든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They were ordinary men. Most of them had done extraordinary things because they were driven by a profound sense of.
존슨 의장은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깊은 사명감과 자기 희생 그리고 조국의 가치를 수호할 만하다는 신념에 이끌려 특별한 일을 해낸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했다며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참전용사의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된 건 2022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슬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17일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 결의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양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억제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라플란테 미국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이 30일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의 주체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국과 영내 미군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플란테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내 동맹과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분쟁 중 혹은 비정규전이나 은밀한 공격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가능성의 영역 바깥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플란테 차관은 아울러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북한 지도부가 최근 선언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핵무기 발전 고도화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 또는 중국과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억제 딜레마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긴장 격화와 영내 여러 핵 보유 행위자들의 관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제 딜레마는 지난 2022년 10월 발표된 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미국이 전략자산 등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핵 보유국들의 반발과 무력 개입을 촉발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랑 수석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한 공약의 일환으로 핵협의 조정을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인 미한 간 핵협의 그룹 2차 회의를 최근 백악관에서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간 협의체입니다. 핵협의 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한 나랑 수석 부차관보는 다음 달 서울에서 세 번째 핵협의 그룹 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정보 공유, 협의, 조정, 전략적 통신, 미한 전력의 통합, 핵 전략 계획 수립, 지도부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 핵협의 그룹의 구체적인 업무 흐름 등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우주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우주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우주군은 스티븐 화이팅 신임 사령관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 지역 순방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다영역 위협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경쟁국 간 협력 증가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주군은 이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팅 사령관이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하와이에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한 역내 우주군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와이팅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참모들을 만나 한반도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 우주사령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와이팅 사령관이 김명수 한국합참의장 등 한국 정부 및 군 고위 당국자들과도 회담을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가 지도부와 군대, 국민들에게 통합 경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미한의 3자 협정에 훌륭한 성과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우주군은 또 와이팅 사령관이 이어진 일본 방문에서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와 리키 루프 주일 미군 사령관을 만나 최근 열린 미국, 일본, 필리핀 간 3국 정상회담뿐 아니라 일본이 우주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발전, 철통 같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팅 사령관이 김명수 한국합참의장과 한국공군 관계자를 만나 현대전에서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양국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광범위한 방위체계 내에서 우주자산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팅 사령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우주수호의 확고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 우주사령부의 변함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또 일본에서 지난 24일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발사체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연방검찰이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토네이도 캐시 창업자의 무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가 입금된 이후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처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로만 스톰의 변호인이 지난달 제출한 기각신청서에 대한 기각신청서 반대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가 심리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창립자들은 2022년 4월에 토네이도 캐시가 해외자산 통제실에 제재를 받는 북한 라자르스 그룹의 해킹 범죄 자금 수억 달러를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해당 지갑이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방지하고 자금 세탁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단 회피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며 토네이도 캐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명목상의 변화를 줬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해킹 자금이 계속해서 처리되도록 방치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3명의 창업자는 토네이도 캐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서 토네이도 캐시가 오픈소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토네이도 캐시가 고객이 입금을 할 때 신원 확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역시 스톰 등이 사실상 방치한 부분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의견서는 스톰의 변호인이 지난달 제출한 기각 신청서에 대한 반박 문건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스톰 등이 북한을 특정해 토네이도 캐시를 개발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범죄적 사용의 책임은 그것을 불법적인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 있어야 한다며 북한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업체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정 암호화폐가 어느 경로를 통해 나온 것인지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도운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렸고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스톰과 다른 공동 창업자를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정권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지속적인 세탁 증거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경시했으며 이후에도 다른 행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 9일 미 상원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 불법 금융 및 제재 회피 대응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수많은 복잡한 사이버 강탈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획득하고 세탁하며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BRK, which through numerous complex state-sponsored cyber heist is able to acquire laundering.
이어 북한은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서와 같은 익명성 강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자를 활용해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과 암호화폐 탈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진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보석 조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미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달 19일 통금 시간을 없애달라는 안 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승인하고 23일 관련 문건을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에게 적용된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통금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서 안 씨에게 적용된 이동 범위 제한과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 등과의 접촉 금지,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화상 통화 등 기존 보석 규정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체포됐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변호인은 미국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에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을 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미국 연방기관 구금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미국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반대 판결을 내릴 경우 안 씨는 스페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북핵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이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아폰소 유엔 주재 대사는 이를 북한 핵과 관련해 핵무기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폰소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만료와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핵 문제는 비단 한국이나 일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the nuclear issue is an issue of humanity, not just of Korea or Japan or that peninsula.
아폰소 대사는 우선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환영하고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반도의 핵 군축을 촉구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해당 지역 당사국들이 직접 대면해 대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position. First of all, we accept and encourage negotiations, dialogue.
아폰소 대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북한 관련 협의에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달 22일 비공개로 1718위원회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18위원회 의장인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가 90일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장관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 지원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한국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 등 협력 확대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호주가 1일 멜버른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내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2년 8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전례 없는 일련의 무모한 발사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측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공조 강화를 환영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성일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리차르 멜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페리 웡 외교장관이 한국의 대북정책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관들은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들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전쟁 지속을 어떤 방식으로든 돕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끝내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러 군사 장비 및 군수품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영내 안보와 번영에 있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장관들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But as you can see, there is a huge geopolitical changes taking place, and the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closely linked to the security.
조 장관은 한국의 안보가 호주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면서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s Foreign Minister Cho did of our collective condemnation of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한국뿐 아니라 국제평화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제재 체제를 포함해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북한의 고립을 약화하고 유엔 결의와 제재를 위반하는 러시아 행동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장관들은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오커스는 안보 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며 한국은 확실히 상당히 인상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Now is a technology sharing agreement. It's not a security alliance. And Korea is obviously a country with deeply impressive technology. Where we
이어 우리는 이미 기술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 2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해 오커스 필러 2 활동을 지지하며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은 오커스 필러 2의 발전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8개의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는 역내 및 양국 간 외교 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2년마다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다음 2+2 회의는 오는 2026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북한 인권특사가 최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만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산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상봉이 재개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9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관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시카고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산 가족 단체인 재미 이산 가족 상봉 추진 위원회는 30일 BOA에 북한 내 가족들과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 달라고 터너 특사에게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1월에도 국무부를 방문한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다시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총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한국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는 기독교인을 반혁명분자와 반역자로 간주해 제거해야 할 정치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4월 평안남도 통암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성경의 출처를 밝히길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점술 등 무속신앙을 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박해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으며 정부가 통제하는 종교단체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외부에 심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심지어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 정부가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으며 북한의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등에서 탈북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라는 권고가 올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에이브라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이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indicat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hatever it is that they ultimately want or temporarily want,
쿠퍼 의장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나 한국 등 양자 협상 상대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항상 종교의 자유와 인권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의장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와 북한에 대해 안보와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before we talk about what governments should do, I think what groups like you serve, like the churches in South Korea and their affiliates.
쿠퍼 의장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들의 가족은 누구인지 등 그들의 사연을 알려주면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국 정부에 더 나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퍼 의장은 그러면서 최악의 일은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 논의에서 그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며 단체들이 국민들에게 억류된 이들의 사연을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김국기 최충기 선교사가 2014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최근 민간단체들이 공동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등 여러 단체가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과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를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4차 UPR 수검을 받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달 8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이에 당사자들의 보고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3차 UPR 때 수용한 132개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분야에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3차 UPR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9가지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과 정보 흐름을 계속 감시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제한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20년과 21년에 각각 개정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은 정부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식 말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 평양문화보호법을 통해 한국 문화와 매체에 대한 적대감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차 UPR 때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라는 등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에 관한 9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의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법률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를 포함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과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나라 안팎의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노동 조건과 합리적인 노동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코리아 퓨처도 북한에 대한 4차 UPR과 관련해 제출한 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첫 보고서에서 북한 내 다양한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지적하며 정당한 출국권 행사에 근거해 개인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사법당국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제재를 받는 개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현심 책임규명 담당 팀장은 이날 VOA에 북정된 탈북 여성들이 구금시설에서 겪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UPR을 통해 조명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영역 안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다 뿐이지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도 북한에 대한 4차 UPR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구금시설 내 끔찍한 인권침해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강제실종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의 집합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노동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인 납북자와 한국전 전쟁 즉 국군포로 부당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납치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기록을 제공하고 한국과 일본으로의 송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명한 국제인권단체나 기구 또는 탈북민단체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횟수도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단체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세계 3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과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와 공동보고서를 제출했고 별도로 세계 사형반대 연합과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VOA에 사형제 폐지, 고문 방지와 같은 보편적 인권 이슈에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 국제 공론화에 일조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리아 퓨처는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이 주도하는 단체 연구소와 협력해 북한 여성들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별도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 이현심 팀장입니다.
그 필드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한 단체의 활동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피해자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인 서미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러한 공동보고서가 유엔 회원국 정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단체,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단체, 또 탈북민들 단체,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단독, 또 공동, 또는 이제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내고 하는 그런 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북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각국 대표들이 참고하거나 인용을 할 수 있는 보고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대표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UPR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서 이는 UPR을 대충 넘기려는 북한 정권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의 경찰 말단 간부들을 평양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동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 문화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주민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분주소는 한국의 경찰청 격인 사회안전성의 최말단 기관으로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합니다. 분주소는 북한 각 지역 동이나 리마다 설치돼 있어 전국적으로 수천 개 분주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와 함께 사상 통제와 체제 보위를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 해인 2012년 11월 23일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 정형을 총화했고 분주소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의됐습니다. 보고를 맡은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분주소장들과 안전일꾼들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칼날 위에라도 올라설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사회안전상은 특히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당의 부흥 강국 건설 위협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첫 해였던 2012년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체계를 확립하고 이른바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차원에서 열렸다면 이번 회의는 심각한 경제난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느슨해지는 사회 기강을 다잡으려는 목적으로 열렸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불가피하게 국경과 장마당 등에서 이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사회 불안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전국 단위의 분주소장 회의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밀수밀매가 이제 성행이 되고 이렇다면 북한의 제일 그 아킬레스건인 외부 문화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국경은 그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을 열면 어차피 이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판단을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노동당에서 판단을 하고 이게 적기다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김수석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내년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올 연초부터 주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을 강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차단하는 사상투쟁을 주민통제의 최일선에 있는 분주소장들에게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분주소장들의 임무 가운데 한국 드라마 등 이른바 한류 문화에 대한 주민 접촉을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류 유입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어떤 친남화나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한류 유입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북한 당국은 앞서 주민들이 한국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엔 평양문화업보호법을 잇따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엔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제정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탈북민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물자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국가주도의 유통체계에서 벗어난 이른바 비법적인 사경제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자살과 강도 등 범죄들이 늘면서 민심이 흉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3월쯤에 이제 중국으로 나온 북한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은 자살이 엄청 많아졌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느 집 사람이 죽었다. 이유가 식량난이죠.
일본 TBS 방송은 한국 내 탈북민이 북한을 탈출하기 한 달 전인 작년 4월 북한 황해남도에서 굶주린 주민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최근 방영했습니다. 영상은 거리에 굶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과 담배를 피우며 구걸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자신이 속한 작업반에 굶주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배제한 대남정책 전환 등 주민들에게 사상적 혼란을 줄 만한 요인들 또한 주민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을 잡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 그다음 민족 통일 개념 폐기, 그다음에 김일성 태양 지우기 이런 걸로 인해서 보면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흐름이 많다. 분주소장 대회뿐만이 아니고 선동선동 일꾼 대회도 군당 책임비서 대회도 한 적이 있고 또 노동당의 통제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번 전국 분주소장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형식, 사회안전성 리태섭,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심홍빈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19년 5월 2일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의 명작을 남긴 화가인 동시에 천재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음악과 미술 외에도 해부학, 천문학, 지질학, 항공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비행기 설계도는 후에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종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등 인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남긴 해부도는 훗날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로 또한 과학자로 큰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오늘날까지 천재 중의 천재, 르네상스를 이끈 거장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 5월 2일 후세인 빈 탈랄이 요르단 왕에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후세인은 이슬람교의 선지자인 마호메트의 42대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1935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태어난 후세인은 영국에 있는 영국 육군 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세인은 16살 때인 1951년 그의 할아버지인 압둘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알 아크사 사원에 갔다가 암살당하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후세인 왕은 집권 후 안정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왕은 친서방 정책을 펼쳐 아랍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6년 동안 요르단을 통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